놓치지 아니하고 말씀 잘 듣고 새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독일 훔볼트 대학교의 법대 교수이자 유명 작가인 베르나르트 슐링크가 쓴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소설을 영화로 옮긴 것인데요. 나치 전범으로서 평생을 수용소에서 살다가 죽은 한 여인과 문맹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책을 읽어주면서 여자는 그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두 사람 모두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 이 책과 영화의 주제인데요.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그것을 듣는다는 것, 이 간단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단법인 책 읽어주기 운동본부라는 우리나라 시민단체에서는요. 미국이나 유럽의 가정들처럼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웬만큼 자라서는 이게 실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자, 어린 자녀가 잠들기 전에 부모님이 직접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자 이렇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잠들기 전에 부모님이 직접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자녀들의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고 사고력이 깊어지고 또 감성 또한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라는 이거 사실은 책 읽어주기 운동본부의 캠페인이기 이전에 아시죠?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신명기 6장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성경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 그냥 일반적인 보통 명령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조된, 엄청나게 강조된 중요한 명령입니다. 저기를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어라 이 말이죠. 물론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명령 자녀들에게만,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믿고 섬기는 우리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명령인데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200장 가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찬송가 200장 1절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1절 찬양 드립니다.
달고 호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깨닫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점령한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에훗 사사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 적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저 부분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 말이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에훗 사사 이 당시에 보여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판박이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똑같았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이 사사기 3장 7절로 8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 에훗 사사, 바로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 사사에 관한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똑같죠? 조금 전에 있었던 에훗 사사 시대 때 그때의 모습과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 온니엘 사사 때나 에훗 사사 때나 똑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신 거 똑같았습니다. 온니엘 사사 때는 저기 있죠? 메소보다미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면, 에훗 사사 때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나라만 바뀌고 왕만 바뀌었다 뿐이지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와 같은 징계를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 이것까지 똑같습니다. 자, 온니엘 사사 때 그리고 에훗 사사 때 나타난 이와 같은 모습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송 좀 화면 주세요. 자, 보세요. 마치 약속이라는 것처럼, 드라마 대본 쓰는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똑같았어요.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순서, 이와 같은 모습. 사실은요, 여러분, 사사기의 제일 중요한 뼈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 첫 번째 사사, 두 번째 사사, 이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저런 모습, 저런 순서는요, 마지막 13번째 사사, 사사기 끝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요.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기 가운데 있는 숫자 보이시죠? 319. 무려 319년 동안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3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와 같은 악순환을 3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본문 12절에 나오는 에훗사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뭘 가리키느냐? 예. 이후에 펼쳐지게 될 300년 넘는 악순환의 출발점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에훗사사 이때부터 시작하여 300년 넘게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음과 같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300년 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된 에훗사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 저거예요. 파도 같은 신앙을 버리고 바위 같은 신앙을 지향하라. 사고형 신앙을 버리고 예방형 신앙을 지향해라.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도 같은 신앙에서 바위 같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사고형 신앙에서 예방형 신앙으로. 자, 먼저 파도형 신앙은 무엇이고 바위형 신앙은 무엇인가?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거 해운대 바닷가 모래사장에 쓰여있는 글씨예요. 예. 홍, 러브, 훈, 여기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청춘 남녀들이 바닷가에 와서 흔히 남기는 모래 글씨인데, 여러분 중에도 예전에 저런 글씨를 손수 썼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찬양대 중에서는 저런 글씨를 써봤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과거는 과거일 뿐 뭐 현재에 충실하자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예, 아무튼 여러분, 저런 모래사장 글씨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로맨틱하게 보여도 확 파도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완벽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파도형 신앙이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믿음의 모습 보이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았어. 내가 언제 그랬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나? 완벽하게 그 모습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간구하고 부르짖다가도 어려움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던 모습 싹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이 사람, 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변석게 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파도형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겨우 여러분 모두 파도형 신앙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파도형 신앙이 아닌 바위형 신앙을 지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바위형 신앙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사고형 신앙을 지향하고 예방형 신앙 지향하고 예방형 신앙을 지향하라. 사고형 신앙을 고치고 예방형 신앙을 지향하라. 사고형 신앙이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 달리던 자동차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꽝 부딪혀서 불이 난 게 아니에요. 그냥 멀쩡히 달리다가 자동차에 불이 난 겁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 2015년까지 6년 동안 전국에서 3만 2천 건의 자동차 저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4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저러한 자동차 화재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예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엔진오일, 냉각수, 연료장치, 뭐 배터리 다 아시죠? 이런 기본적인 점검, 기본적인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저런 자동차 화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그런데 걱정 없어. 이렇게 멀쩡한데 뭔 점검, 뭔 병원 안 둬. 이런 식으로 큰 소리만 치다가 어느 날 덜컥 중병에 걸린 다음 그제서야 사후 약방문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 않습니까? 사고용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전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교제도 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안 찾는 거 그거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와 같은 사고형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카톨릭 TV 제가 기독교 TV를 주로 보고 카톨릭 TV는 거의 안 보는데 그날따라 카톨릭 TV를 딱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이 갑자기 집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국은행으로 달려가서 긴급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환난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천국의 은혜 1,000,000원어치만 내어주십시오. 그러자 천국은행 창구에 있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어떡하죠? 당신 통장에 적립된 기도 포인트, 성경 포인트, 봉사 포인트 전부 다 합해도 겨우 10,000원어치도 안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개인 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신앙 포인트에 따라서 은혜가 지불되기 때문에 요청하신 천국은의 1,000,000원은 도저히 어렵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의 신앙 포인트가 신속하게 쌓일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도 하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완독도 하고 찬양대, 교사, 헌금위원, 안내위원, 주방봉사, 교회 청소 등등 봉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포인트, 신앙 포인트가 올라갈까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그러면 당신의 신앙 포인트가 올라갈 겁니다.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통장에 적립되는 신앙 포인트는 매일 만 원씩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한꺼번에 적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메어 달리는 사고형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평소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방형 신앙을 지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통장에 평소에 늘 언제나 늘 넉넉한 신앙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파도형 신앙이 아닌 바위형 신앙을 지향하고 사고형 신앙이 아닌 예방형 신앙을 지향하라는 이 메시지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면 지금 살펴보는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방법에 대한 메시지는 예, 본문에 나오는 에훗 사사를 통해 나타난 것인데, 자 보십시오. 에훗 사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그 다음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설명합니다. 모압왕 에글론 밑에서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그 사람 바로 에훗. 왼손잡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훗 사사가 왼손잡이였다는 이 사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학자들은 에훗 사사가 왼손잡이였다는 이 사실,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방송을 화면 주십시오. 자, 먼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왼손잡이는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얘기고 과거 얘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랍비 중에서는 왼손잡이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랍비가 되려면 왼손잡이에서 억지로 오른손잡이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랍비가 됩니다. 구약 사사기 이 당시에는 훨씬 더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한마디로 왼손잡이는 인정받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왕따. 네.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차별했느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결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떠오르는 그 구절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표현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을 사람 오른편에 놓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왼편에 놓는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표현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겁니다. 왼손잡이를 정말로 터부시하고 경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실제로 왼손잡이를 경시하신다, 왼손잡이를 터부시하신다, 성경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더 심각합니다. 에훗 사사가 왼손잡이였다는 거,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5절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슈,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 혹은 오른손이 없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요, 에훗 사사가 장애인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인이요? 왼손잡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커다란 차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에도 제약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거, 장애를 죄의 결과로 그렇게 바라봤어요. 죄의 결과로. 물론 이와 같은 관점 역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결과가 분명한데, 어쨌든 구약 사사기 이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있었던 거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에훗 사사가 왼손잡이였다는 사실, 에훗이라는 인물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뜻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에훗이라는 인물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에훗이라는 인물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핵심은 에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더 기가 막힌 것은, 자 보세요. 에훗이라는 인물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 이유. 에훗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하고 약점으로 여겨졌던 왼손잡이라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너 왜 이런 점을 가지고 있어? 너 왜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 너 왜 이렇게 못났어? 그게 아니. 그 모습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셨다. 그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서 본문 16절로 21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 에훗사사가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처치하는지 그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인데, 아이고 왜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에훗사사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가능했다.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을 처치할 수 있었다. 이거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왼손잡이라는 사실이 에훗에게 있어서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약점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소부아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깨어져서 금이 가고 오래된 아주 못생긴 물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의 주인은 깨끗하고 튼튼한 다른 항아리들이 있었지만 이 깨어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깨어진 이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온전한 다른 항아리들과 똑같이 아끼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항아리는 주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서 우리 주인님께 폐를 끼치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주인님이 힘들게 기른 물이 새버리는데 그래도 주인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다니.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미안하다고 느낀 이 깨진 항아리가 물을 길어서 돌아오는 길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째서 철을 버리고 새로운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별로 소용가치가 없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어진 항아리의 질문을 들은 주인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깨어진 항아리를 이고서 계속해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길을 지나면서 주인이 깨어진 항아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저 길 한번 돌아보지 않겠냐? 깨어진 항아리는 주인님과 함께 늘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저 길가에 저렇게 예쁜 꽃들이 필 수 있었을까요?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쁜 꽃들, 바로 메마른 저 산길에서 피어난 저 예쁜 꽃들,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그 물을 먹고서 피어난 꽃들이란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가진 약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진 약점들, 바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에훗을 통해 나타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여러분의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꼭 가져야 할, 지향해 나가야 할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파도용 신앙을 지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바위용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사고용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평소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방형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가진 약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